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그 첫 번 부분,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 후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에 충실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귀중한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눈 바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주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들을 주겠다고 한 점인데요. 마귀가 주리라고 한 천하만국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니,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그것을 대답하기에 앞서서 한번 그 점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좀 해본 편이에요. 우선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고 한 천하만국을 그가 가졌다고 한 그의 주장에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아니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내게 주리라고 한 그것들을 갖지 못했으며 어떻게 천하만국을 내게 준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귀가 주리라고 한 그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간의 견해차가 생기게 하는 것인데, 마귀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에서 보면은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지만 참 세상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아, 저건 정말 사탄의 역사야, 저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혼돈과 그 모든 혼란함의 배후에는 뭐 어김없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큐바라든가 이런 몇몇 나라가 공산주의 그런 유물사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들, 신의 존재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히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사단은 영적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 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만일 내가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짐작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4장 11절로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한 후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그는 예수님을 홀로 계시지 않게 하는, 늘 주변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사탄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오죽하겠어요. 뭐 우리는 얼마나 뭐 쉽게 넘어뜨리고 쉽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4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떠나 있습니다, 사단이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잠시 떠나 있다. 자, 4장 12절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체포되어 오게 갇히자 예루살렘에서 잠시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본부를 남에서 북으로, 즉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러한 이동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복음서의 기록들이 서로 같은 출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이해를 하신다면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가 다른 것의 내용을 복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복음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잘못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들을 나름대로의 특성 있는 성경으로 각자 각자의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지, 아, 여기 부족한 것은 여기서 보고, 여기 부족한 것은 여기서 보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복음서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옳게 이해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의 전기가 되도록 의도한 것은 없어요. 또요,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저술할 수는 없습니다. 각 성경에 특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종교적 요소가 강조된 동시에 여러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권위 있는 교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태가 예수님의 가버나움 이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고향에서 배척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그분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요? 마태는 예수께서 그분 사역의 중심지를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곳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14절로 16절을 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는지라.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그리고 42장 6절로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죠. 가버나움이 이방의 나라로 불리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놀랄만한 유흥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지극히 세상적이었고 사악하기조차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멀리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큰 빛이 그러한 사악한 세상에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고 그들은 그분의 바로 그러한 임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보면 나중에 그분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망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잡혔는가에 대해서 듣게 이제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보면은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가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 이게 돌아서라, 내게 오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이건 뭐 계속해서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왕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복음서들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 번 부르시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세 번 만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옳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본문은 그 당시 만남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고 그들은 이보다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있도록 부르시지는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곳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시사 저들에게 당신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음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마가와 누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또 부르시게 되는데 이때 그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그분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흔한 말로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 주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 제자가 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나름대로 그 시대에 미천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곧 그분께서는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매기 성경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같으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분의 크신 사업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면에 반드시 탁월해야 할 필요는 없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다 다릅니다. 곧 개개인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직업이 베드로처럼 구태여 어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베드로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이 그분께 그것을 헌신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귀한 일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20절로 2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셨으면 보시고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너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깊이 좀 살펴보고 연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때 계속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3절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가서도 한 번 더 나누겠지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그 모든 백성들을 고치셨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하늘의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그 예수님 안에 놀랍게 담겨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이 되신 바로 그분을 용납하고 영접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저희의 약함과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람들은 수천 명에 이르릅니다. 마태는 특별히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비밀리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해졌고 곧 그 소문은 온 그 갈릴리 지역, 온 그 수리아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던 거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조차 그분의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 갈릴리,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갈릴리 북동쪽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지역에는 10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10개의 성읍 중에 하나가 데가볼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동쪽에서도 오게 되고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이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부터도 꽤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팔레스타인 북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함에 있어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의 연대기적 기록을 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분의 왕으로서의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분의 요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큰 흐름을 놓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의 진정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나누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5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